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0일 중서부 도시 시카고에서 임기 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지난 8년간 미국을 더욱 좋게 변화시킨 것을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관한 내 생각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5살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이래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러한 도전들을 거치며 더욱 강해졌다며 그것은 모두 함께 이 나라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국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별 연설은 1796년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 백악관을 떠나는 미국 대통령의 전통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연설 장소로 시카고를 택한 것은 그곳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에서 연말 연시 휴가를 보낸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으로 복귀하고 오는 20일 퇴임합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를 2일 방문했습니다. 올랑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군이 이라크의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바그다드 인근의 한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올랑 대통령이 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에서 테러에 대처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프랑스의 테러도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올랑 대통령은 이라크의 하이데르할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이라크를 찾은 것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일입니다. 프랑스는 ISIL 소탕을 위해 연합군 공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400만 명의 외국인이 쿠바를 찾았다고 쿠바 관광부가 밝혔습니다. 쿠바 관광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속에 쿠바를 찾은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13%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 관광객은 모두 13만 7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0%나 늘었습니다. 쿠바를 찾은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이래 쿠바의 여러 도시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편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쿠바의 관광업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45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 리서치 회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이 같은 수준의 투자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전년 대비 3배로 증가한 미국 기업 인수합병 현상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누적 투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종업원들은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위협한 바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이 다음 달 중국과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팔군 당국자는 이번 훈련이 테러로 인한 가상 인질 상황 대처와 재난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군 대변인은 그동안 양국군 간 인사 교류 등은 있었지만 이 같은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네팔에 도로와 병원을 비롯한 사회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양국은 또 네팔 산악지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인접국 인도는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인도에 불안을 유발할 것이라며 인도는 네팔의 국경을 개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무역과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한 대화를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 주장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선전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도는 곳에 따라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 주장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선전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일 발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강국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 마감 단계 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선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선제 공격 능력 언급은 과거 신년사엔 없었던 표현인 만큼 핵 능력에 대한 과시를 표출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이 향후 정세를 관망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핵과 관련해서 핵 강국이라든지 ICBM의 마감 단계라든지 선제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또 대남 분야에선 한국의 복잡한 정치 정세를 활용해 통일 전선 전술 책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당국과 각 정당 단체, 각국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인 통일대회합 개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나왔던 표현이라며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핵화 대화가 아닌 대화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신년사에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거론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이 제시되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자아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아 비판이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을 완화하고 인민을 중시한다는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 대중적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년사와 관련해 국방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경제나 민생 등의 분야에 성과가 없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지난해 못지않게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다만 현재로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우주 발사체든 뭐든 간에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 마감 단계를 언급한 데 대해 특정 의도가 내포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대령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체적으로 칭한 것도 나름대로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미가 현재 발사 가능한 장소로 분석하고 있는 지역 일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재천 대령은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에 대해선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 사출 시험 등 기술 고도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며 진지한 대화를 복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또 모든 나라들이 가능한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복수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올해 한반도 정세에 또 격량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 트럼프 새 정부에 대해 좀 더 관망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를 처음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조만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ICBM급인 KN-08을 개발했지만은 아직까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 발사 말고 실제로 ICBM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 박사는 이르면 김 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8일이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일 이전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만큼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다분히 업적 과시용 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ICBM이나 핵무기 수용화 이런 이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사실 실적 부풀리기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 같고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는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 적대시 정책 포기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레드라인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ICBM 발사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비핵화나 평화협정 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아직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를 출범 전부터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마 그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쉬워지면은 그에 따라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대화 제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올해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이라고 맹비난한 데 대해선 한국 내 여론 분열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거론하는 등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자비판 성격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아반성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나의 간접적인 표시일 수 있고 인민들을 위한 그 인민들과 함께하는 주민 친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부각시키겠다, 뭐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선대 지도자들과 관련한 언급을 줄이고 자강력 제일주의와 같은 자신의 언어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자신감에 찬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어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정부는 올해 안보와 경제, 미래 대비, 그리고 민생과 국민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외교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도록 노력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 적발 사례가 3차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한 해 16개 나라를 현지 방문했고 유엔 회원국과 관련 기관들과는 천여 통이 넘는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18건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 위원회가 공개한 2016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건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 주변국들이 안보리에 이를 고발하는 형식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3건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위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직접 차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18 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수출이 금지되거나 반대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을 오가는 화물과 개인 수화물 등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금지 품목의 숫자도 2270호와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로 인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화물과 관련한 대북 제재 의심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대북 결의 위반을 조사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이와 관련된 분석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전문가 패널은 연초에 북한의 제재 위반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2016년 한 해 방문한 나라가 모두 16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등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를 비롯해 한때 북한의 우호국 또는 과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앙골라와 바레인, 이집트,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유엔 사무국을 통해 총 1,060여 통의 서한을 유엔 회원국과 위원회, 전 세계 기관 등과 주고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840여 통과 비교해 200통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 밖에 위원회는 지난해 73개 유엔 회원국에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세 개 나라가 기존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1718 위원회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베냉,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라크 등 9개 나라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1718 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2016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1일부터는 이탈리아가 의장국으로 활동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도 포함됐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명령한 대통령 명령 729호를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6년 12월 30일자 관보 개재 하루 전 이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30쪽에 달하는 대통령령 729호는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시행령으로 제재 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군 작전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 장비의 이전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 영토에서 로켓 연료와 항공기 연료를 제공하거나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한됐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이 있는 러시아 내 북한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또 북한 은행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내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규정도 대통령령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화 2,000달러가 넘는 시계와 요트, 스노모빌이 금지 품목에 포함됐고 수정 제품과 운동용품, 당구용품, 수영장 관련 물품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소형 화기와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수출과 무기 관련 기술 지원, 그리고 선박과 비행기 임대도 금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 부처들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된 작년 5월 무렵 이미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2017년 새해를 맞아 VOA가 북한 문제 관련 신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국제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016년에도 중국을 통해 핵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밝혔는데요. 또 중국 업자가 합법적으로 들여온 부품 등을 북한 대리인에게 넘기는 관행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고 앞으로 핵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수소탄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올브라이트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까지 핵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고위 탈북 인사의 발언이 소개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 역량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They appear to have mastered fission weapons using plutonium or weapon-grade uranium.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핵분열 무기 제조 기술은 완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소폭탄 역량은 2017년에도 갖추지 못할 겁니다. 소량의 핵융합 물질을 사용한 일종의 증폭형 핵분열 폭탄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2단계 수소탄 생산 능력엔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현재 10킬로톤 정도인 핵위력을 50에서 100킬로톤까지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17년까지는 어렵지만 그런 종류의 수소탄 실험은 계속할 겁니다.
2017년은 너무 이르다면 다른 나라의 전례를 볼 때 북한이 언제쯤 수소탄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China had so much help from Russia. I think North Korea now is much more on its own and when it confronts problems
가령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는데 북한은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데다 많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고위 탈북자가 최근 언급한 2017년 핵개발 완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갖춘 핵위력을 훨씬 더 키우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낮은 미사일 정확도를 상쇄하는 방법이 핵위력 강화입니다. 10킬로톤 수준의 핵탄두가 모하비 사막에 떨어질 경우 주변 도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살 행위가 되겠지만 100킬로톤 위력이라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이 대략 몇 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They have enough fissile material, whether it be weapon-grade uranium or particular plutonium for, you know, 12...
관련 수치를 새로 산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로선 12에서 20개 정도로 잡습니다. 북한이 예상보다 더 많은 무기급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면
핵 보유량은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 매년 2에서 5개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에 달렸습니다. 5에서 10년 뒤에는 인도의 핵 보유 수준에 도달할 걸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하신 적이 있는데요.
I think it would be hard to believe they could reach 100 by 2020 at the end of 2020 now, but I need to redo the estimate. It could be 70 or 80.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분석을 다소 수정해서 최대 7, 80개로 낮췄고 무기급 우라늄 의존도가 높을 걸로 예상합니다. 최대 100개를 만들려면 1년에 7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해야 하는데 영변 경수로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개 생산 시기도 2020년에서 2년쯤 더 걸릴 것으로 예상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많은 관련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기술적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쉽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관련 부품을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습니까?
Oh, definitely continues to import components. I think it, you know, my understanding is more recently that the they've been focused on.
확실히 그렇습니다. 2012년, 2014년, 2016년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초 중국에서 가스 원심 분리기 부품을 수입했는데 중국 업체가 수입해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과거보다 줄고 중국 당국이 단속하길 바라지만 구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어 확인 과정을 거쳤죠. 고성능 장비의 경우 유럽산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적법하게 수입한 중국 업자가 북한 대리인에게 팔아 북한에 밀반입시키는 시기입니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China is not complicit in the sense it's not aiding the effort. But I can tell you I know cases where it's turning a blind eye.
중국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단속을 하지만 못 본 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당초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진작부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하셨죠.
You know, I had to listen to a briefing done by intelligence agency experts who openly said they believe that North Korea.
저는 이미 2012년에 정보 당국 관계자로부터 북한이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석적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지도부 사이에선 이에 대해 견해차가 별로 없었던 걸로 합니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고 기술만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딴 핵실험에도 소형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건 점점 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5차례나 핵실험을 했는데도 소형화에 성공 못했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핵 프로그램인 거죠. 다만 미국, 한국, 일본 모두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갖는 의미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2007년과 2011년 북한을 방문해 현지 핵기술자들을 만나셨는데요.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이 당시 그들이 암시했던 방향으로 흘러왔나요?
They're pretty direct about the successes and the problems they have. I mean, obviously, they different times they hide things.
북한 핵기술자들은 뭔가 숨길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취한 것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언급하는 데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과장할 때도 있지만 완전히 꾸며대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전을 이뤘다고 하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신빙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 방북대에 만난 북한 핵기술자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캐스케이드 안에 P2 원심 분리기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영변 외에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거듭 경고해 오셨는데 좀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Very little. I mean, what's largely known is about it is through procurements that back in early 2000s.
시설 자체에 대해선 거의 확인된 게 없고 대체로 잘 알려진 관련 물자의 조달 현황을 통해 비밀 시설 존재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 원심불리기 수천 개를 제조할 수 있는 물자를 사들였죠. 이후 2008년에도 대규모 구입이 이뤄졌고요. 특히 당시엔 2년 전쯤부터 관련 물자를 사들일 때마다 영변 농축시설 확장 공사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대규모 조달이 이뤄진 2000년대 초에도 어디엔가 원심불리기 시설을 분명히 건설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미국, 한국, 일본 정보당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많은 열을 배출하는 원자로와 달리 원심분리기에서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은 감지가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죠.
그런 한계가 미국이 북한의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동결을 더욱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The idea is you quietly negotiate a freeze.
어떤 활동을 동결시킨 뒤 보다 넓은 범위의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북한의 경우엔 의미 있는 동결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심불리기 시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해도 비밀 원심불리기 시설에서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해 핵무기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모든 시설을 동결할 수 없는 한 이란 핵협상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 해 350에서 400명 정도의 독일인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을 찾는 전체 외국인 여행객 가운데 4%에 해당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인들의 북한 여행이 성행 중이라고 한국무역진흥공사 코트라가 밝혔습니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독일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독일인들의 북한 여행 실태를 소개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독일 안에서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는 온라인 여행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군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평양 트래블사의 안드레 비티히 사장은 코트라 측에 한 해 북한을 찾는 독일인의 수가 평균 350명에서 4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 약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중국 국적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 관광객의 수는 약 8천 명 정도입니다. 비티히 평양 트래블 사장은 기자나 한국인만 아니면 독일에서 북한 입국 사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찾는 사람들이 제빵사나 연금생활자 그리고 구동독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행 비용은 그리 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양 트래블이 판매하는 7일짜리 개별 북한 여행 상품의 비용은 약 $2,100에 달합니다. 이는 중국까지 가는 비용을 제외한 액수라 결코 저가 여행이 아니라고 코트라 측은 지적했습니다. 평양 트래블의 BT 사장은 북한 여행에는 학교 수학여행처럼 안내인이 반드시 동행한다면서 여행 중에 안내인이 아닌 다른 북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이 독일에서 하나의 작은 추세로 떠오른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수께끼 같은 면이 많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주된 요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관광이 북한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BT 사장은 관광과 정치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북한을 찾는 독일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과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독일인들이 북한을 여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도 3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데요.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뉴욕의 유엔 안보리 회의장,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김정은,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ol, Counselor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미 정부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사들을 일일이 거론한 것입니다. 이어 유엔 총회는 20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3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민의 생계를 위해 쓸 돈을 전용해서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가 결코 무관치 않다는 건데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이 최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특별대사입니다.
핵실험, 그러니까 핵 문제랑 인권 문제를 완전히 별개 취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정권이 핵실험, 핵무기하고 인권 탄압을 하나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같이 보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의 도발로 고조된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이 인권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It is clear that political tensions and the prospect of instability continue to impede progress in the
올해에도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영유권 등 국가 간의 법정 분쟁을 취급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ICC는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다룹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냉전 체제가 이어지면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인종 학살 사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의거해 2003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ICC는 그동안 여러 건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국가 수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인정해 징역 5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곳에서 다뤄지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이 3년째 통과됐지만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안보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ICC 회부를 포함해 책임 추궁을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인권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 연대는 지난달 23일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인권 탄압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아 ICC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9일에는 NK워치 등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ICC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가 회부를 하지 않더라도 ICC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ICC의 검사가 권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그 전제 조건은 북한의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면은 이런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UNHRC 즉 유엔 난민기구에서 북한 주민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인 남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이도 그 이론에 따르면 남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미국 인권위원회 데이비드 호크 위원은 지난 21일 헤이그에서 열린 ICC와 북한의 반인도 범죄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안보리 결의를 반대하는 중국 등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의 ICC 회부 가능성을 떠나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실례로 북한 당국은 지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고 이것이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 주민이 ICC를 모르지만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퍼지면 정권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첫 탈북민 사장이 탄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특별한 라면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카라 나가사키라 그래서 카라 몇 단 뜻이거든요. 나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이.
서울 물레동에 작은 일본식 라면집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겼지만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요. 직원이 적다 보니 젊은 사장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여기서 해면기라 그래서 해면기거든요. 삶아갖고 생면이거든요 이게.
이곳의 사장은 11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이성진 씨. 이성진 사장은 북한에 있을 때 굶주림으로 어린 여동생을 잃은 후 제사상에 남아 동생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올려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꾸준히 요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는 한 자동차 회사의 지원으로 이렇게 어엿한 가게의 사장이 됐는데요. 이성진 사장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담은 라면은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총 100개 매장을 내겠다, 100사장 만들겠다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그걸 제가 이번에 1호 매장으로 제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리하겠다고 마음에 먹었던 거는 제가 7살 때 동생을 잃었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을 제 때문에 같이 굶주리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가수원을 갔거든요. 가수원에서 배가 온 거를 먹고 그날 저녁에 동생이 이제 그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슬펐던 게 동생이 죽어서 다음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이라는 게 상돌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묘비 보면 앞에 이렇게 상을 올 수 있잖아요. 예, 거기 올라가 있는 게 옥수수 하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참 좋아하는 물고기도 많고 고기도 많은데 반찬도 많은데 왜 저것만 올라갔을까 생각하고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중에 동생한테 밥 한번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부터 약간 요리에 대한 생각은 좀 났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북한은 요리사 하기가 쉽다. 요리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하는 것만큼 이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선택의 폭이 높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아, 요리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요리를 하게 됐어요.
개업한 지 이제 2주가 됐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려면 요리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매장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요리는 쉬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장이라는 게 다 요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교육 때도 많이 교육을 받긴 했지만은 교육은 교육이 나와서 해보면 이제 실제로 이게 부딪히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약간 손님 중에 한 분이 계산하시면서 되게 아, 뭔가 사투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말을 자기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주문하겠다 시키지 못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북한에서 왔었는데 말은 그렇게 세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마인드는 좀 아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데 일하는 직원들은 좀 이렇게 교육을 좀 다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죄송하다.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또 오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보면은 저희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변에서 막 이래요. 아, 탈북자들한테는 창업을 시켜주면 안 돼. 왜냐면은 한국 사람도 창업을 해서 망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북한 사람들 안 되는 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성진 사장과 직원 한 명, 아르바이트생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인 김명준 씨 역시 탈북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서 지내시게 되고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16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전단지. 그때 돈 버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후에 시작한 게 이제 성인 돼서 호프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친구랑 좀 용돈 없으면 이제 좀 챙겨주는 그런 사이로 이제 쭉 지냈었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고민 좀 했었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또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고민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결혼도 했는데. 처음에 가오픈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요. 어렸을 때 북한에서 그 의료사고를 당해서 소아마비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그래서 와서도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그러면 해보자. 그러나서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오면 이제 지역사회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목표가 세워지니까 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개업한 지 2주 된 식당이지만 맛으로 분위기로 벌써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성진 사장은 가게를 잘 꾸려나가면서 찾아준 손님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손님들에게 북한의 음식도 조금씩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사회복지센터 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저 일요일마다 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장사를 하고 일요일 점심을 같이 좀 제공을 해보자. 네, 같이 한번 하자. 같이 지금 얘기 나눴거든요. 어제도 같이 얘기한 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게 돈이 아니라 저희 월급에서 이렇게 약간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게 됐어요. 둘이서. 그러면은 이제 3월달에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달에 봄에 하려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한 60만, 70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여기서 해서 식사를 한번 제공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봤을 때 아, 탈북자들도 이렇게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되게 아직까지도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도 마음 상한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 약간 탈북자라고 해서 편견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좀 깨고 싶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
2052-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2-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안도는 곳에 따라 오후에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기온은 7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3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5도가 되겠습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요. 낮에는 영하 1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0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6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장진 아침에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집니다. 풍산도 아침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3, 4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되고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오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0일 중서부 도시 시카고에서 임기 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여정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난 8년간 미국을 더욱 좋게 변화시킨 것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관한 내 생각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5살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이래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러한 도전들을 거치며 더욱 강해졌다며 그것은 모두 함께 이 나라를 더욱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국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연말 연시 휴가를 보낸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으로 복귀하고 오는 20일 퇴임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사드리에서 2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바그다드 외곽의 첨가물 시장에 소형 트럭을 타고 돌진한 뒤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BBC 방송은 이 테러로 36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의 선전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 같은 테러가 순교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순위파 무장조직은 지난달 31일과 새해 첫날인 1일에도 바그다드 도심과 이라크 남부 시아파 성지 나자프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에 배후를 자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400만 명의 외국인이 쿠바를 찾았다고 쿠바 관광부가 밝혔습니다. 쿠바 관광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속에 쿠바를 찾는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13%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 관광객은 모두 13만 7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0%나 늘었습니다. 쿠바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교 정상화 이래 쿠바 여러 도시에 취항하는 항공편을 허가했습니다. 또 미국계 호텔도 쿠바에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쿠바는 관광업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동남아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새해 첫날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 항구에서 출발해 휴양지인 티둥으로 향하기 위해 260명을 싣고 항해하던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인들로 새해 휴일을 즐기기 위해 여행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해당국은 사고 선박을 견인하기 전에 17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구조대가 선박 내부에서 2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45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 리서치 회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이 같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한 데에는 전년 대비 3배로 증가한 미국 기업 인수합병 현상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누적 투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종업원들은 1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위협한 바 있어 이 같은 현상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이 다음 달 중국과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팔군 당국자는 이번 훈련이 테러로 인한 가상인질 상황 대처와 재난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군 대변인은 그동안 양국군 간 인사교류 등은 있었지만 이 같은 훈련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